오늘은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광고를 하나 먼저 듣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어제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부모와 학부모를 대조하는데 세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 그러는데 학부모는 앞만 보라 그러고, 부모는 함께 가라 그러는데 학부모는 앞서 가라 그러고, 부모는 꿈을 꾸라 그러는데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야 되어야 된다.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막 이런 그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학부모와 부모는 별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한 사람이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학부모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이 자녀에게 부모로 대할 때와 학부모로 대할 때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것을 보게 될까요? 부모가 되나 학부모가 되나 자녀와의 인간관계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4년 동안만 부모가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 부모잖아요. 없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학생이라도 공부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일평생을 봅니다. 그 자녀 일생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가르치는 건데,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만 한정된 관계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나는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만 집중해보고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는 데만 생각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도 부모는 자녀 인생의 전체를 보니까 멀리 봐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인간답게 살아라, 인생의 꿈을 가지라고 교훈을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 생활만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남보다 앞서가라 그러는 동안에 자녀의 인생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다른 꿈은 꾸지 못하게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학부모보다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에는 학교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행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녀의 학교 생활을 넘어서 그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도록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 인생의 전체가 정말 자녀 인생의 전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만, 이 이생만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생을 넘어서 영생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뭘까요? 학생인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학교 생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이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생과 영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복을 찾는 것이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은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위한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참된 행복은 영생까지 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줘요. 이웃과 사랑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도 줍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줍니다. 항상 마음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지혜를 줍니다. 참된 소망을 품고 이루어가는 지혜를 줍니다.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도 줍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모든 지혜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각도에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모든 책이 다 지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지혜서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율법서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책은 예언서라고도 부르고 시가서 또 바울이 지은 책은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책이 다 지혜서지만은 지혜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들이 지혜서일까요? 우리 실생활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들인데 잠언, 욥기, 전도서 이와 같은 책들이 우리는 보통 지혜서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가 잠언이지 않습니까? 잠언이 얼마나 많은 생활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잠언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또이 잠언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지혜서라고 구분하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인데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그런 지혜를 주고 전도서 역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1장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그러죠. 그러면 이 전도서를 썼다는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가르쳐 주었던 많은 인생의 지혜를 글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그러면은 탁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헛되자는 것이죠. 뭐 인생은 헛되다. 여기 전도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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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인생의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은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 헛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쁜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전도서에서는요, 좋은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도서 결론 부분인 12장 12절 말씀을 봉독할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들아, 내가 한마디만 더 하마.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전도서에는 의인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의인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행하며 살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며 너무 지혜자로 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냥 대충대충 어울려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일까요? 실제로 전도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도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전도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뒷부분에 가서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걸 조금 후에 제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도서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은 워낙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전도사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첫째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해야 사람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타락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은 마음이 불행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중에 마지막 반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험하다고 하는 것을,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선을 행해야 행복하지만 선행하는 그것마저도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이거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헛된 모든 날이라도 곧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날이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네가 세상에서 일평생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집착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평생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시죠.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의 전도서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영생이나 구원이나 십자가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행복을 가르쳐 주는 여러 가지 지혜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세상만 보며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도 말고, 영생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하지 말고, 당장 이 세상에서 대충대충 이웃에게 잘하고 가족 간에 행복하게 지내고 좀 선한 일 하면서 편하고 즐겁게 살아라. 성경이 그런 지혜만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게 사는 지혜도 가르쳐 주지만은 그런 지혜는 극히 일부이고 절대로 그런 지혜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에서도요,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후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두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이 헛되다는 것과 또 헛된 데서 살더라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은요, 결국 인생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관에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전도사가 지금까지 뭐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쭉 그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없다면 이 전도서는 시시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전도서예요. 그러나 이 결론의 말씀 때문에 전도서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행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할 것이고 또그 외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까지 생각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은요, 험한 인생에서 그나마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핵심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생까지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얻는 것. 그게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생의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예비하는 지혜까지 얻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나온 교훈들 있잖아요. 예?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가족과 부부와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을 돌보면서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좀 살아달라. 이런 말씀들이요, 단순히 현실 생활에 대한 지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런 삶이 사실은 영생을 예비하는데도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속에 지금 받은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집착해가지고 지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받은 것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욕심만 생각하느라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만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생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영생의 길을 갈수 있지만 세상에서 사랑 없는 삶을 사니까 영생의 길을 갈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즐거워하면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나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참된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영생을 예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세상에서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이렇게도 허망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의로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의로 무슨 죄를 용서받습니까? 내 의로 무슨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사실 아무리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진정한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진정한 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집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겠다고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의롭게 살수 있을까요?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집착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은 누구의 의를 추구하는 거지요? 내 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신이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짓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그 순종하게 되는 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고 세상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더욱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운 미래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도서는 의롭게 살지 말아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참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현세적인 행동만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영생까지 포함된 참된 그 행복을 위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은 부유함과 뭐 사치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사치스럽고 부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는 것이 내가 사치스럽게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더욱 좋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이름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넘어서 영원한 행복, 영생까지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꾸 죽음도 거론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는 탄생을 축하합니까? 죽음을 축하합니까, 여러분?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죽음이 탄생보다 낫다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생해서 맞이하는 이생은 헛된 것들 뿐이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내세가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생을 사는 지혜만으로 보자면 웃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이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웃음은 순간의 즐거움, 이생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슬픔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참된 그 즐거움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까? 잔치집에 있습니까? 잔치집, 혼인집에서는 인생을, 이생을 즐기는 데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이생의 한계를 깨닫으면 이생이 아니라 곧 다가올 심판과 내세를 생각하면 그것을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상집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행복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말씀은 이생의 행복만 바라보지 말고 내세의 참된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전도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얻는 그것이 값비싼 향유, 사치와 부유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치스럽게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사치를 누리는 것보다도 그걸 하지 못해도 그것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고 참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얻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되면서 예를 들면은 많은 이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생겨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눈치를 좀 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좀 어른들은 남의 눈치를 보더라도 젊은이들은 남의 눈치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느낄 겁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들어서 더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권을 챙길 때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챙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그 세상 권력자들에게서 많이 보는 모습들이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현대인 중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도 아주 소신껏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팍팍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특징을 참작해보고 짐작해보면은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마저도 자기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돕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정말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것입니다. 내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라도 정의를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은 자기 욕심을 해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 우리 권력을 행하는 그 많은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념을 위해서라면은 뭐 굉장하고 아주 대단한 것을 외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막상 자기가 권력을 얻게 되면은 아 또다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주 큰 불의를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진심으로 정의와 사랑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과 세상의 축복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영생만 아니라 이 생의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생에서의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받을 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본문에서 대조하고 있는데, 이 좋은 기름은 아까 제가 값비싼 향유라고 그랬잖아요. 향유는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이름도 향기를 내지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고 아주 값비싼 향유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름의 향기와 값비싼 향유의 향기 중에서 어느 게 더 멀리 퍼지게 됩니까? 향유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향기를 품어도 아주 좁은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이름은 끝없이 퍼지잖아요. 시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온 세계에 퍼지기도 하잖아요. 명성의 향기가 그렇게 더 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참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물질적인 세상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욕심대로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현세에 더 이상의 욕심도 없고 더 이상의 염려도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겠어요? 임종을 가까이 했을 때예요. 저는 과거에 병원 원복으로 지나면서 아주 큰 병으로 임종을 앞두니까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겠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베푼 경험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주변에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임종을 앞두고 예수 믿겠다는 그러한 사람들 혹시 종종 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그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이제는 이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제는 내세를 염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거든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세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 이런 집착도 버리게 될 겁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들도 여러분 죽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은요, 전부 세상 쾌락과 욕심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사람이 정직해지는 것이 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가 되면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아주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몸과 진안을 바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기의 시간과 몸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생에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는 아주 일부분의 지혜고 궁극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행복마저도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마저도 이 세상의 행복일 뿐이고 그것도 결국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진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내세의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이름을 우리는 얻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재물보다, 사치보다, 혹은 쾌락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생의 연약함을 알고, 이생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복된 생활을 하시며 내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무한 우리 인생들이 세상의 내 만족을 위한 행동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 복도 누리게 하시고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